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칭의 3절.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빚을 완전하게 갚아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속상을 드렸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으셨고 그를 대신으로 그의 순종과 속상이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그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위롭다 하시는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셨다. 4절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 5절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징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6절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똑같았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의하고 그 다음에 칭의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는 무엇인가? 의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요구하는 의는 율법의 순, 율법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가리켜서 의라 그래요. 반면에 칭의는 이런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수준으로 볼 때는 죄인이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죄인을 법정에서 마치 우리가 선을 할 때 땅, 땅, 땅 하고 당신은 무죄라고 하면 그 사람이 비록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하고 칭의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흰색하고 희게 하는 것하고 다른 것과 같아요. 흰색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와 같은 것이요. 우리를 희게 하는 것이 칭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죄악된 존재고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데 이런 죄악된 존재를 희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 자체를 가리켜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생은 의롭지 못합니다. 본래는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는 전도서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따라 심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죄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부자 청년과의 만남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의로움을 입을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재판할 때 사람의 얼굴을 봐준다든지 뭐 좀 잘생겼다고 의롭다 해준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의롭다고 해야 되고 악인은 정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잠언 17장 15절에서는 악인을 오히려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좀 하나님께 뭘 잘해드린다고, 헌금을 좀 많이 냈다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그걸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아무 근거 없이 의롭다 하실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의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선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그냥 우리를 보고 너 참 잘생겼네, 너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진리와 공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의로우면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뭘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라고 하면 이것은 마치 검은 것을 희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억지 선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그저 공수표 남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빚을 완전하게 갚아주셨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죄라는 말은 원어로 빚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서 합당하게 참되고 충분한 속상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없는데 그 의롭다라고 하시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진노,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야만 되는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켜드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1998년인가요? IMF가 97년인지 98년인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예, IMF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회사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이후로 공적 자금을 거기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그 공적 자금이 갑자기 그냥 생겨나서 그들의 어떤 재정 능력이 탄탄해진 것이 아니죠.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온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펑크가 나가지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라고 하는 선을 받을 수 없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그 마련해 놓으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지요. 그 전가된 의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도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공의의 요구를 대신 우리 대신 이루기 위함이었죠.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순종을 소극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이 두 가지 순종으로 나눕니다. 소극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한 율법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이 적극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심으로, 즉 의인의 삶을 사심으로 적극적으로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뭐 요즘처럼 방이 몇 개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따로 침실에 주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거실에 자고 다른 방에 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한 방에, 그저 한 장소에 그저 묵고 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우리처럼 죄인이긴 한데 좀 훌륭한 삶을 산 그런 정도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참 예수님, 참 당신은 훌륭하긴 한데 한 며칠 지나보면 당신도 뭐 역시 사람이군요. 사람 냄새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반드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열두 명이나 따라다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2년 반 혹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감독관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저는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소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공의의 요구를 한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게 하는 자격,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의인데 그 의를 획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지요. 그런데 여기 본문 20절에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지요. 어떤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만 그쳐도 모두 다 범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면 통째로 다 지켜야 되고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그것은 못 지킨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외에 무슨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해 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구절은 26절이에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은 뭘 나타내는 것인가?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는 그런 방편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의인을 악하다 그러고 악인을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악인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의한 자가 되고 말지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우리를, 죄인을 그냥 의롭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에게 강조해 오셨던 그 죄를 하나님 자신이 짓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는 이 일을 행하시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의라고 하는 것에는 긍휼의 속성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긍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절대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도 이런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은혜로우시다 그러죠. 이거는 사실은 참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의로우시면서 은혜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은혜로우면서도 또 의로울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딜레마지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 신앙 고백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궁일의 속성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성품의 다른 면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느 날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화날 일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에 들었는데 요셉이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시면 원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의는 고지 곧대로 원칙대로 적용을 하면서도 그 연약함의 상황을 봐주고 헤아려주는 것이 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지요. 만약에 이 궁휼의 속성,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조용하게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지옥 몇백 번 가도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은혜로우시면서도 의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 곧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은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 곧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그 의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실은 그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을 거스리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원칙을 배제하면서 일시 그것은 그런 원칙은 일시 그냥 정제해놓고 그 법적인 그런 효력은 좀 잠정해놓고 너희들이 참 불쌍하니까 내가 의롭다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얼굴을 거두지 않았던 아들에게서 얼굴을 거두시고 외면하시고 이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나는 비록 불의하고 나는 비록 사악한 존재이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왜 믿음으로만 주어질까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실력으로 되면 왜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습니까? 내가 99.9%는 내가 해줄 테니까 적어도 그래도 일을 행할 때는 너도 좀 거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0.01%는 네가 하라. 이렇게 하셨을 건데 100%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 자신의 의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가? 믿음은 우리 자신을 의뢰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자기를 의뢰하는 영적 교만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비록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 약해도 이런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을 붙들 때 내 이 악력, 이 소나기 힘, 이 힘이 적으냐, 이 힘이 세냐와 관계없이 내가 빈손이라도, 가날픈 손이라도 손을 내밀면 받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냐, 센 믿음이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 같은 자라도 이런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에 빈손을 내미는 것이 우선이죠. 이런 은혜들을 받아 누린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으로 파산 난 상태로 그냥 나아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의를 더 고집한다 그 말이죠. 뭔가 자꾸 내세울 것을 자꾸 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좀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산주는 좀 떳떳하고 오르지 못할 때는 고개를 푹 숙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나는 저 뒤에 서 있는 저 세리, 당시 세리와 창녀는 죄인의 대명사였죠. 저 못된 놈하고는 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이런 자세인데 이런 일관된 자세인데 우리는 때로 바리새인의 편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래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그래요? 이는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하는 선을 받고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 믿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몇 번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지요? 우리는 절대로 경건치 못한 자이지요.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자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내용은 창세기 18장이에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여기 22절에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로 가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373쪽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여기서 칭의의 개념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칭의는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신약 성경에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두 차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이 언제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를 우리 개역 신학자들은 죄인의 칭의와 의인의 칭의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죄인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단 한 번 이루어진 칭의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칭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칭의는 뭐냐면 죄인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죠? 의롭게 되었죠? 의롭게 된 상황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진실성을 드러내게 될 때 그걸 가리켜서 의인의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안에 없었던 내재적인 의, 또 다른 의가 나에게부터 나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칭의, 곧 죄인에 대해서 무죄의 선언을 하는 이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의식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선행적이고 원인적인 죄인의 칭의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 사도 야고보는 후속적이고 그 다음에 결과론적인 의인의 칭의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외침대신앙국에서 11장 2절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단독으로 남아있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랬지요. 바로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 과거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이런 내재적인 의가 생성되고 그런 의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 재물을 금해 섬기는 모습이 아니오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인의 칭의가 의인의 칭의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칭의로 인한 혜택, 이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가?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죄사함에 대해서 참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마땅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우리 입술로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그래 뭐 아무런 갈등도 아무런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해 보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뚜렷하지 않네요.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신자가 아니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용서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크게 잘못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뭐 듣지 않아야 될 그 말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큰 해를 끼쳤을 때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상처를 잊어버리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참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이런 정도라고 하면 절대로 죄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감아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 아들의 얼굴을 외면하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하늘이 캄캄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마다 이런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냥 용서해 줘야만 되는 의무가 하나님께 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곧 죄인임을 깨닫고 믿고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는가? 죄를 짓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의인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11장 5절이 어떻게 설명해요? 잘 보십시오. 칭의의 상태에서 전락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마치 우리가 참 빵긋빵긋 웃고 예쁜 짓 하는 그런 자녀를 부모가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감동이 없는지 아주 너무 심각만 하시고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내 아들을 근데 적진에 들어갔다가 내 아들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은 전사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살아난 그 전우를 맞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구해낸 그 친구, 장병, 군인. 아들을 맞듯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실 때 마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미소의 얼굴은 잠깐 숨기시고 살짝 가리고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는 얼굴을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잘못할 때 얼굴 모양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에게 분노하는 그런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방종할까 싶어서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무 죄나 막무가내로 짓는 막대 먹는 그런 자녀로 자라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과 정죄를 위한 그런 얼굴이 아니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죄를 토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얼굴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생한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이 죄를 습관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한 기도할 때든지 예배할 때든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늘 공고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빛을 다시 비추심으로 자신이 회복됨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범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음파처럼 극단에 빠져서 회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호적에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제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냥 제 아들이에요.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도 그는 여전히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얼마나 극단적인 죄를 짓는지 다윗이 지은 죄가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었죠. 그리고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나에게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래요. 시편 51편에. 그 말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간음하고 살인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가 단절되어 마치 하나님의 진, 하나님이 거룩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진으로부터 쫓겨난 자와 같은, 미리암처럼 한 일주일 동안 쫓겨난 자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죄를 하나님께 토설했을 때 죄사면을 받아 누리게 되고 이전과 똑같은 그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때요? 또 웃고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그렇게 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사함은 즉시 완전하게 받지만 그럼에도 평생 동안 회개할 일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공장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오, 아니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면 날마다 죄를 범할 것이오, 날마다 죄를 범한다라고 하면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날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참 힘든 작업이 있습니다. 조금 그 설교가 길어지지만 또 다음 주에는 또 박형 목사님이 오시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는 또 임직식이 있고 하니까 감이 떨어져서 제가 조금 더 한 10분 정도 더 시간을 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 사면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양심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사단은 참소하는 자거든요. 참소하는 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서 죄책감에 빠져 정죄의식에 노여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이걸 내 마음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것하고는 이게 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나타나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이것은 타인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의의와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지요. 내가 내 친구 A라고 하는 친구의 죄를 사해줬으니 주님, 이 어여쁜 저를 보시고 내 죄를 사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기도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기도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야기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이라는 이 말은 이런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실제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실제에 있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탕감해 줬는데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두던데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기도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 남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힘쓰고 좀 서서 말을 들어도 그것을 그냥 감사하고 내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그러니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한 다음에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참된 구원에 대한 확실성은 우리가 평생 거룩함의 정도를 얼마만큼 이루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사함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화에 둔다라고 하면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은 끊일 새가 없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성화되어야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죄사함을 받아 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설명한 것은 실제에 있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만약에 믿음으로 그것만 계속 되뇌으면 된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타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형편과 용서편으로 나눌 때 뭘 기준으로 삼아요? 헐벗을 때 찾아봤는가? 먹을 것을 주었는가? 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바꿔두는데 쫓겨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원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저 그냥 성경책이나 끼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공예배나 출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대답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노래지고 눈이 노래지지 않죠? 새파래지 않죠?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 상황이나 내 상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죽기라도 하면 미국에서 와서 나를 구해주게 되고 내가 또 노후가 되면 늙어지면 연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칭의 은혜도 다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너무 어떤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에 또 치우칠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느낌, 내가 뭐 죄사면을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에도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근거구절들이 무엇인지 잘 주목해 보아서 우리가 받아 누린 구원의 은혜와 그 칭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이런 은혜를 받은 신자 안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로서 그 삶에 걸맞는 그런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본성 가운데 매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연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런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도달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너무 우리가 집착해서 참으로 의인의 칭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든지 또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불행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그런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서 주께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